조금 저 목이 굉장히 dry throat이 돼가지고요. 잠깐 물을 좀 자주 이렇게 참새가 물 마시듯 마시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인데 제가 절기 때좀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그 절기에 그 주제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시는 중인데 오늘가 살펴보시는 그 말씀 부분이 어머니 날에 너무도 적합하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가 보시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말씀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이유다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십니다. 근데 어머니 날과 주제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처럼 생각하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처음 부분을 제가 이 목회 심정에 적어 놓은 그 내용 가지고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부쩍 현대판 진시 황제들이 늘어나는 그런 모양새죠. 진시 황제 아시죠? 만리장성을 짓고 그 진나라의 시황제를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 부쩍 하여간 그런 그 시황제들이 늘어났어요. 이 진시황제는 만리장성으로도 유명하지만 불로장성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죽지 않겠다.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큰 천지를 다 뒤져서라도 내가 오래 살도록 약을 찾아내라. 그랬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4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찾아냈어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죽지 않는 약이라고 하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죽지 않는 약, 그 불사의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독극물이에요. 수은입니다. 지금은 그 수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걸 복용하고 그래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무덤이 그런 꿈이 불로장생이라는 꿈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시황제보다 진시황제보다도 더 열심으로 불로장생하겠다는 그리고 정말 과학의 힘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 과학 기술을 동원하는 과학자들과 그 사람들을 뒤에서 재정 지원하는 빌리언웨어들, 이 억만장자 들이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백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백세 시대가 아니라 안 죽는 시대를 꿈꿔갑니다. 안 죽는 시대. 늙지도 않겠다는 거고요. 죽지도 않겠다는 그 일을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46살 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좀 즐겨보는 토크쇼가 하나 있는데 터커 칼슨 쇼라고 있어요. 근데 터커 칼슨 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저 빌리언웨어예요. 46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온라인 연관된 그런 비즈니스 하다가 다른 데로 넘기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뭐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불로장생하겠다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합니다. 블루워런가 뭐 하여간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불로장생은 꿈이 아니다. 실현 가능한 과학의 진전입니다. 그렇게 중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노화하잖아요. 노화하잖아요. 저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없던 주름, 뭐 없던 점,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 저는 그냥 생길 게 생겼네. 저는 그러거든요, 그냥. 근데 여하튼 노화작용, 그런 노화작용을 거꾸로 돌려서 젊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Reverse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수면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좀 가능성이 있죠. 오전 11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오늘 11시 이후에 우리 점심 먹으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111개의 알약을 섭취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관리도 해야 되죠. 그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7가지 스킨크림을 매일 바릅니다. 또 자기 아들이 있는데 17살 난 아들의 플라스마, 그러니까 혈장도 받습니다. 그 수액으로 받는 거예요. 잠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계도 뒤집어 쓰고 얼굴도 전구알들이 박힌 어떤 그런 판 같은 거로 커버하고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 자는 건가? 기절한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200만 불씩 그렇게 씁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도 계속해서 늙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자기도 절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누군가 나중에 자기를 생각했을 때 그 시도가 분명히 중요했었다는 것을 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게 뭐냐면 그의 종교관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종교가 뭘까요? 몰몬교였어요. 몰몬교도입니다. 몰몬교의 특징,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죠. 신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육체 또한 신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게 꿈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자신의 육체 또한 한계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그가 가진 종교관과 종교세계에 부합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브라이언 존슨 얘기는 그만 접고요.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170세가 넘게 살았으니까요. 더 사는 사람도 뭐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지만 홍수 이후에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사람이 근본이란 착각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판 진시황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디서 영원히 살까요?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황당하지만 참 황당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뭘 믿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추구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르면 그에 따라서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디다 투자하는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는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 어머니에 관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죠. 어머니에 관해서는 생각은 이 세상에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사람이 가진 세계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를 우리 사는 미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이상한 말을 했죠. Mother라고 하지 않죠. Happy Mother's Day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Mother를 다른 말로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Birthing Person, 애 낳는 사람. Mother라고 하지 않고 Birthing Perso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할까요? Happy Birthing Person Day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애 낳는 그거 무슨 꼭 기계같이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빠, 엄마는 결혼을 의미해요. 가정의 기본 단위에 아빠, 엄마가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 가운데 자녀들이 생기는 이 이치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만 이 사회에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이 있고 아빠 엄마가 있고 하는 것 재래식 가정의 개념이죠. 근데 사실은 재래식 가정, 전통적 가정 개념은 크리스찬의 생각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제도가 시작대로 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가정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려야만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동성애 부부가 가정 만드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나아가서 이 동성애가 아니라 한 남자와 세 여자, 세 여자와 뭐 한 여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도 그게 그냥 패밀리라고 하자. 그러면은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들 사이에 아이가 필요하다면 아이는 실험관 통해 가지고 만들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개념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상소설 이야기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각계각층에서 시도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재구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축하하고요. 어머니들의 사랑과 헌신, 그 믿음을 귀한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머니의 그 이미지, 어머니상, 아버지상,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마더스 데이를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마더스 데이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달에는 또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파더스 데이도 아버지들도 잘 지내시고 다 그런 거 잘 지내시는 거 좋은 거예요. 네. 자, 이게 어머니들 얘기를 해서 해피 마더스 데이고요.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어머니들은요, 저는 빌더라고 생각해요. 건축가들이에요. 빌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생명을 잘 빌드업 해가는 사람들이 어머니예요. 이 건축의 의미는 물론 사람의 속 영혼을 건축해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건축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요, 신체적으로도 어머니들의 모태로 아기들의 집을 제공했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들의 이 모태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임신한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제 집을 아기에게 제공했고요. 아기가 이제 세상에 출범한 다음에도 아예 영혼들이 계속해서 잘 건축해 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어주는 빌더예요. 빌더. 아버지들은 뭘까요? 아버지들은 빌더와 함께 동역하는 리더예요. 리더. 빌더와 리더. 가족입니다. 크리스천 패밀리.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이 어머니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왜 오늘 우리가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이 영혼을 빌드업해 나가는 빌더에게 꼭 필요한 빌딩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축복된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정 빌더에게 꼭 필요한 빌딩 재료들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도 잘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 친구분들, 저 다른 성도님들 가정에 가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구액자 같은 거 많이 달려 있었잖아요. 거기 오면 저런 거 써져 있는 거 많죠. 아주 뭐 유행하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선구이기도 해요. 정말 소중하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시면 어때요? 이게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이게 불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예수님을 봐도 그러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해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피곤해하시고 뭐 울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그러나,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범사에 다 항상 감사하시지는 않은 것 같이 보이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좀 가서 한적한 곳에서 쉬어라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 수수께끼 같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면 이게 뭔가 어느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맞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건 없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빌딩 재료들을 우리가 정말 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평생 인조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어느 정도로 하라고 그러나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그냥 사랑 흉내 내는 것만 해도 그 벅찬 일인데 완전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어떻게 사랑하지?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와 같이 거룩해라. 그게 쉬워요? 다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뭔가 다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이 복된 뜻을 잘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만약에 이 말씀이요 24시간 내내 마음에 막 그냥 흥분이 되어 있고 입에서는 그런 흥분감 때문에 입에서는 막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라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는 죄를 항상 지으면서 살고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기괴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도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라고는 그런 이상한 영적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예수님 슬퍼하실 때도 있었어요. 슬퍼하신 그 구절 아시죠? 성경에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 짧은 구절은 바로 예수께서 우셨다. 그게 한 구절이에요. 그게 제일 짧아요. 어떤 분은 그보다 짧은 구절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뭡니까? 했더니 주여 도우소서. 뭐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여 도우소서. 근데 그 구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구절의 한 부분이죠. 진짜 구절로 제일 짧은 건 바로 뭐 영어로 보면 Jesus wept. 딱 그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예수께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할 때가 있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셨던 건가요? 다 답은 그렇습니다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기뻐한다는 것은, 기뻐라는 말은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는 것은 내가 저절로 그냥 뭐든 분위기라든지 일들이 그냥 나에게 뭔가 만족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기쁨, 그 기쁨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찾아서 살기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그냥 나에게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일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쁨이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이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주는 영적인 권세, 그 능력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그래요.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교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시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아셨어요? 3장의 말씀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란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는데 이미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환란들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또 죽음에 관해서도 아직 신앙생활에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죽었어요. 그 그냥 슬퍼요. 고생만 했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휴거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여하튼 그런 뭔가 이해 부족도 그렇고 환난 속에 있었던 그런 형편 중에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가운데 오는 만족 때문에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매우 의지적인 선택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아시죠? 사도행전. 예. 교회가 진행하는 그 기록인 사도행전을 보시면 더 이와 같은 기뻐한다는 뜻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아주 흠칫 혼나요.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인데 5장 41절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라고 했어요. 그게 기뻐하는 게 뭔가 나에게 모든 면에서의 전혀 no stressful한 그런 일만 있을 때 기쁨이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말이죠.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핍박당하는데 그들이 단순한 감정에서 뭐 기쁜 게 아니죠, 절대로. 아, 매가 주는 그런 자극, 뭐 핍박의 전율로 기뻐했을까요? 그 이상한 일이죠. 정신적인 비정상 상태가 되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스크린에 보시듯이 그런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말씀이죠.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예,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선택의 문제구나 할 때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우신 것이 기뻐하지 기쁨을 상실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쁨의 상태를 선택하시는 과정 중에 있었던 감정의 한 부분이었죠.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나 기쁨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주변의 옆에 상황들을 그냥 쳐다보면서 어려운 그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을 우선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볼 때 우리 어머니들 특히 오늘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들 참 많은 수고가 있으시잖아요. 좋은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또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부모의 일을 생각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살면서 부딪혔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지금도 있는 어떤 스트레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주변만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소중한 일이고 기쁨을 이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내 영혼이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기쁨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쁨의 소울세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왜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나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기쁨의 솔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려고 할 때 나에게 있는 그 기쁨이 또한 같이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 어머니들은 너무도 놀라운 빌더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이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숨도 안 쉬고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 그거 어떻게 살지 도대체. 그런 생각 우리가 아마 하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겠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기도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연결되어 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냥 나의 어떤 그런 나의 명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연결되는 일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합니다. 그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냥 주여 엎드리면 막 기도가 확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주여 엎드렸는데 5분 전에 막 졸리고 막 힘들 때가 많아요. 그냥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기도의 성자였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막 한마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도 줄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예, 근데 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너무도 혼잡스러운 생각이 너무도 많아가지고 기도를 30분, 40분 이상 시작 못하고 그렇게 지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즉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깨닫게 된 다음에 그 자유함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도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성경 원에서 보면은 이게 저 기침하는 것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기침할 때 우리가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기침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기침을 계속 하되 뭐 쉬었다가 또 기침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즉 아버지의 마음이 연합되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가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뭔가 그냥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입을 돌리고 그렇게 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상태 아버지의 마음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언제나 잊지 말고 그 가운데 있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계속 바라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보시는 기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연결되기를 누구나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없어도 나는 쉼 없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더욱더 알면 알수록 아버지와의 연결을 사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신데 누가 우리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고 좀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좀 더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죠.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름이죠.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 그렇죠? 이 엘샤다이는 구약 성경의 여러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뭐 God Almighty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죠. 나의 깊은 것을 아세요. 그리고 나의 정말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도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더욱더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채우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진정 충족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보다 덜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보다 덜한 것으로 우리 인생에 그저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질투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한 것을 질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거룩하신 열심을 품은 사랑, 그걸 질투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이 어떻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무요, 우리의 너무도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다 감사해. 범사라는 말 자체가 모든 일인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한 감사의 마음이 뭔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 감사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특별한 일밖에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의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누리질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 어느 정도 감사하는 그런 삶 정도에 머무르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는 어려운 일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힘겨운 일들도 다 있죠. 계속 진통을 유발할 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도 다 있는데 그게 범사예요. 그죠? 이게 범사에 그런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이에요. 감사도 선택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겠다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감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두운 상황, 우리 성도님 어두운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최근에 있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뭐 과거에 있든 지금 현재 상황이든 어두운 상황들은 항상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두운 상황도요, 하나님이 절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때요? 오히려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형편인데, 참 힘든 경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게 바로 그 같은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결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이미 오지 않은 일이지만은 앞에 있을 일을 믿음으로 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웨슬리를 아시죠? 요한 웨슬리가 회심하기 13년 전의 일이에요. 웨슬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누군지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인데 이분이 아주 젊은 때에 자기 그 동생이죠. 찰스 웨슬리와 함께 선교사가 돼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 활동도 막 왔어요.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이 그 당시에 미국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거 새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서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또 힘있게 만드는 그런 일도 했던 그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일을 했던 경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그 모든 일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하튼 이분이 13년 전 회심하기 전에 13년 전에 그가 이제 다니던 대학 옛날 대학들인데 그 대학 내에서 일하던 포터 그 짐꾼이죠. 짐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무거운 그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고 이동시키고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 인플로이죠. 요즘에 뭐 대학교 인플로이. 그러나 이제 거기서 특히 메인테넌스라든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짐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짐꾼과 이 대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대화가 웨슬리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대화가 된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짐꾼이요. 그냥 추운 날인데 남루한 다 떨어진 겉옷 한벌 그거 가지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슬리하고 대화하던 그 날, 그 당일은 하루 종일 이 짐꾼이 먹지 못한 것을 웨슬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짐꾼이요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아니 입을 옷도 먹을 것도 또 제대로 누워서 잘 수 있는 침상도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군요. 그러면서 또 뭐 그 외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 얘기 속에는 뭔가 좀 약간의 어떤 조사가 섞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짐꾼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차원이 다른 것을 웨슬리는 느꼈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안정되면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믿음의 감사예요. 우리가 믿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인생, 꿈도 꿔보지 못한 구원받은 인생을 살기 때문이죠. 그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요. 어머니들 너무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가정의 빌더들이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 아버지들도 또 그런 가정의 빌더와 함께하는 리더들이에요. 우리 특히 어머니들 성령 충만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기도와 감사,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좀 같이 좀 기도 좀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남기신 믿음의 유산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 계시는 분들은 어머니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어머니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제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인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의 믿음의 유산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어머니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큰 사랑 그리고 진리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가정을 소중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의 크리스천 패밀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버지여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우리 어머니들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몸과 영혼에 평안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가정을 우리 모두 다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